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있어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어지되 그곳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성령이 교회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즐겨 부르던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김소월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 시인의 시를 우리가 많이 외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외워라 그래서 외우기도 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외우는 가운데 정말 맛이 있고 우리가 즐거워가지고 그러한 시들을 외워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사랑하는 님이 만일 떠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 걸음걸음에 그 꽃을 놓아줘가지고 그 꽃을 받고 가도록 내가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당신을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한이 맺힌 그러나 그 사랑의 이러한 그 슬픔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를 작사한 김소월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인생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 시를 볼 때 느껴집니다. 자기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 자기의 사랑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만일 나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떠난다면은 내가 당신을 고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당신의 가는 길에 뿌려주고 그리하여 그 꽃을 사뿐히 밟고 가도록 내가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삶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쓴 그러한 시로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삶에 다가오는 외로움에 대하여서 슬픔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그것을 이기겠다고 그들이 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김소월이라고 하는 그 본명이 정식이라고 하는 김정식이라고 하는 이분의 삶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반드시 그러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시인으로서 굉장한 그 창작력을 가지고 많은 시를 뛰어난 시들을 우리가 그 읊을 때마다 그 참으로 맛이 있는 좋은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그 동아일보사 지국을 경영하다가 그 운영이 실패하고 그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가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리로 나날이 그 술을 마시면서 그 아픔과 고독을 달래다가 그래야 33세 되던 그 1934년 12월 23일 그 성탄절 이틀 전에 자기 부인과 함께 죽도록 취하도록 술을 퍼마시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12월 24일 아침에 음독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하고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세상의 슬픔에 대하여서 고통에 대하여서 어려움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 이겨볼 수 있다고 노래도 하고 자신있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여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음독자살하면서 삶을 마쳤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 우리가 자주 종종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리하여 내가 이러한 길로 그것을 이겨나가겠다.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는 사회의 과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 과학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심리학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세상에 무엇도 보이지 않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 잠시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 가운데 기뻐가지고 뛰는 그러한 모습을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놀라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화 가운데 그것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많은 관심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한 길들을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올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슬픔의 늪에 계속 빠져가지고 너무 오래 허우적대다 보면은 그 슬픔은 분노로 변하게 되고 그 분노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을 가져오게 되기에 우리가 이러한 슬픔이 불행으로 탈바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슬픔은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혹 요즘 사람들 생각할 때 슬퍼하는 것은 그것은 연약한 자들의 하는 짓이다. 우리는 싸워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우리는 싸움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는 자가 있다면 그와 대결하고 싸워서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자기 삶의 손해가 왔을 때에 즉시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했다면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당신에게서 당신이 뺏어간 것을 내가 찾아오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러한 슬픔이 왔기에 내가 당신에게도 나에게 온 슬픔 이상의 슬픔을 안겨주겠고 내가 당신을 정복하고 당신이 나에게서 뺏어간 것을 내가 다시 찾아오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복수를 할 뿐이고 정복을 할 뿐이고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차지할 나의 고난을 내가 되찾기 위하여서는 내가 나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삶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슬픔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저렇게 슬퍼하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슬픔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고통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그가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며 그를 돌보아 주던 제자가 그에게 입을 맞추며 자기를 파는 그러한 슬픔을 그가 경험해 본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통분할 것인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슬픔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내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고성이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볼 때에 그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빈궁한 자를 볼 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볼 때에도 그의 삶 가운데 있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라는 위치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우를 보았을 때에 그 사랑과 그 슬픔이 어울려서 그가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요셉의 슬픔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멸망할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였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자기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의 통곡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자기의 실패에 대하여 슬퍼하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의 떠나감을 볼 때 슬퍼하는 것, 죽음을 앞에 놓고 슬퍼하는 것,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 예수님에게서나 바울 사도에게서나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을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계속 그 슬픔 가운데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이 슬픔을 붙잡고 이 슬픔만을 만져가면서 우리가 그 슬픔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일만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파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슬픔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고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몇 가지 그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원토록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 가운데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너희의 죄악을 따라서 마귀와 그를 쫓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 풀무불에 던짐을 받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데 영원토록 그 울며 이를 갈미 끊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 가운데서 계속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눈물 가운데 울며 이를 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지 않은 삶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또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기는가? 여기에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슬플 때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픔을 씻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슬퍼하며 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렇게 꾸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이 납니다. 울고 싶을 때에 목을 놓아 실컷 우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우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그 평화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다 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울고 울고 울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묻는 그 천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어 시끄럽게?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려면은 왜 우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왜 지금 울어야 되는지 자기의 슬픔에 대하여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리아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 밖에서 가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끔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하고 싶을 때에, 정말 삶 가운데서 이것은 미치도록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왜 저래 하고 바라보는 그것처럼 나를 바라보면서 너 왜 그러고 있어?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곳에 그 시편 기자의 이러한 찬송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해 명령할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밖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하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왜 울고 있어? 그 원인을 천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의, 우리 주님의 몸을 뉘어놨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체가 없어서 슬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그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서 운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의 시체가 너의 것이냐? 네가 태어날 때 너의 선생님의 그 몸을 네가 가지고 태어나냐? 네 것도 아닌 그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네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던 거 잠깐 그것이 씌워졌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겠느냐? 원래 빈손으로 온 것, 원래 비어있던 무덤 다시 비어있는 것,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할 것이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그에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잊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그 물질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어떠한 위치를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 위치가 아니고서는 너의 삶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물어보는 것 유익한 질문입니다. 슬플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 우리에게 슬픔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또한 그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그가 슬퍼하는 그 원인은 그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슬픔이었습니다. 그것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서 슬픔이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보면은 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만을 바라보던 데서 눈이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며 내가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슬픔을 이기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제가 있을 때 그곳에 가까운 곳에 곽규석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래된 분들은 뭐 별로 오래되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저는 그 흉내를 잘 못 내는 사람이라 흉내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프라이보이 곽규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에 대하여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귀동냥을 해가지고 들은 걸로는 그가 이러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물도 가지고 인기도 없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연예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큰 빚더미에 올라앉고 뭐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뭐 어쩌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연기인의 그 위치가 없어지고 또한 그의 삶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재물도 없어지고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파탄되었을 때에 그러나 그가 눈을 돌려보았던 것을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와서 그 목회를 잘 하시다가 아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이것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직업이 없이는 이 사람이 없이는 이 명예가 없이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빈 무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 외에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 뒤로 돌이켜서 나의 삶이 이것이 전부인가? 다른 무엇은 나에게 존재할 수가 없겠는가? 다른 것을 찾으며 눈을 돌리는 것, 우리의 슬픔을 이기는데 그 요긴한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보다도 마리아로 하여금 그 기쁨을 가지게 한 데에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던 것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찾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아무리 울고 그가 그곳에서 아무리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은 그가 참으로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존재할 수가 없기에 그 시체만을 붙잡고 그가 그곳에 앉아있었다면은 그는 허구한 날 그곳에서 눈물 가운데 지내다가 아마 그곳에서 기진하여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떠나간 것들을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찾는 것, 그것 지혜롭지 못한 것을 오늘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모든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가 참혹하게 죽음을 입고 무덤에 누워있기에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공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가 울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심해 보시면은 그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던지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담력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천사의 그 나타남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여러 다른 그 천사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웬일입니까?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 천사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순간에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그 앞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보면서 그저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의 슬픔에 대하여서 감싸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주를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우는 것. 당신 왜 그것도 알지 못하오. 자기의 슬픔 가운데서 그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그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을 흘낏 돌아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슬픔이 그로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되 그를 제대로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라보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아마 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발을 아마 깨하는 것 같습니다. 붙잡고 이제 선생님은 절대 아무것도 가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계시는 곳이 내 곳이고 선생님이 죽으시는 그곳이 나의 곳이고 아마도 아마 그러한 그 심정으로 아직 그 부활에 대하여서 깊이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나는 이제 전과 같은 너희와 함께 같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던 내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였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그 때가 있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더 이상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는 죽지 아니하실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에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것 그에게서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았을 때 좀 잘해줄까, 아 그 못된 그 남편, 그 살았을 때, 그 죽고 나니까 그래도 밥 한 그릇 좀 따뜻한 거 해줄 걸 내가 좀 너무하지 않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맺힌 그러한 자기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 것을 사랑을 베풀지 못한 데에 대한 이러한 죄책감과 이러한 슬픔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몸도 내가 제대로 장사하도록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이제 시체라도 좀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체도 갖지 못하고 내가 선생님을 대하여서 정말 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였구나, 그 죄책감과 자기의 실패에 대한 그 슬픔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녹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한 것, 우리 삶 가운데 모자란 것, 어디에서 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마리아는 외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있지 못함을 그가 깊은 외로움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이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할 때 더 이상 그에게 외로움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그는 모든 슬픔의 원인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큰 기쁨 가운데로 그가 나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기는 참 쉬운 얘기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슬픔을 위로를 받는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그 예배당을 우리가 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생활에 대해 얘기할 때 교회에 가면은 고옥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또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다더라,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더라, 우리 삶 가운데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다더라, 우리 교회에 가자. 아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부잣집 아들이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친교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이제 쥐염 열매로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이것 주시오, 그것 주시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그곳에 변화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볼 수는 없습니다. 주시는 것들,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이 땅에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잠시 있는 것들이기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러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친구 삼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대해 얘기할 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오, 저것을 주시오, 그렇게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할 때에 마리아는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 영국에서 그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그 영혼이 그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온 이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허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다른 선교사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상해나 뭐 이러한 큰 도시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그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복장을 하고 그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슨 테일러는 그 중국 사람과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중국 사람의 복장을 입고 중국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가난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그 정말 그 오지에 들어가서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시골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사 일을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그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교회가 세워진 이러한 그 크게 주님을 위하여 일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허슨 테일러 이분이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중국에 갔을 때 풍토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음식이 맞지 않고 물이 맞지를 않고 그 생활 환경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마 그 청장년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은 그 네 살 난 딸이 먼저 그 병이 걸리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 아침마다 달려와서 안기던 그 사랑하는 딸이 떠났을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딸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얻고 그의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한 11개월 되었을 때 그 아들도 병이 걸리고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 슬픔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허슨 테일러 그 부인도 그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그 둘이 서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중국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 12년 동안 같이 극도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왔으나 그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그가 경험하였다고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가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슬픔을 넘고 이기며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허슨 테일러기에 그 고통을 그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 우리가 그의 삶을 살펴보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가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발에 의탁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가 생각한 것은 나로 하여금 12년 동안이나 이러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좋은 즐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의 삶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경험 감사한다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니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러한 소원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나의 삶에 교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제 남은 자녀들을 이제 영국에다가 멀리 두고 홀로 그 오지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질병이 찾아오고 외롭게 홀로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마음에 못 견디는 그 그리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가 어떻게 견뎌나가는가 이러한 그 회상의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밤에 방에 홀로 나와 기동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심정은 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멀리 영국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하루에도 이러한 갈증, 영혼의 갈증인 걱정, 근심, 고민, 슬픔, 괴로움, 고통 등이 나에게 20번씩은 다시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는 주님께 외쳤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낮이든 밤이든 주님께서는 빨리 찾아오셔서 나의 슬픈 마음을 채워주셨다. 주님께서 나의 갈증을 채워주시면 너무나 만족해서 나는 가끔 주님께서 데려가신 나의 아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만족이 지금 내가 외로운 방에서 누리는 만족보다 더 크지는 못하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그의 삶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쁨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그를 찾고 주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갈증을 채워 주십시오. 그를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 낮이든 밤이든 빨리 찾아오셔서 나의 슬픈 마음을 채워 주실 때에 하늘에 있는 나의 부인보다 하늘에서 눈물의 그 눈에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을 받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 있는 아내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더 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을 이 마리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찾는 것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러한 슬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우리가 괴로울 때 저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한 이미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을 찾는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고 생활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저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은혜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못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활하신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며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